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벤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벤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네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이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던지리이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레사람과 블레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역관이 되고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수아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일 사람 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평화를 만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무엘하를 거의 이제 우리가 막바지 부분을 마무리 부분을 읽고 있는데 사무엘하 21장부터 24장까지는 20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과는 조금 구별되는 그런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박진문 목사님이 사무엘하 묵상 안내하면서 이 부분을 잘 설명했는데 사무엘하 21장에는요 사울 왕국이 저지른 죄가 다시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는가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그래 그게 이제 사울 왕국의 연약함인 거예요. 사무엘하 24장에는 다윗이 인구조사해가지고 문제가 일어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사울 왕국이 연약한 것만큼 다윗 왕국도 연약해요. 그렇지만 그 연약한 왕국을 지탱하는 것은 다윗이라기보다는 충성스러운 일꾼들이에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드러나지 않는 거기에 처음 이름 적혀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21장에도 보면 다윗의 아주 훌륭한 그 어떤 군인들, 용사들, 신하들 그리고 사무엘하 23장에도 보면 다윗의 용사들의 이야기가 쭉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심에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찬송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왕이 되었을 때 혹은 그가 죽기 전에 생각하니까 자기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 혹은 자기 삶을 이렇게 아름답게 빚어내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사무엘하 22장이요 무려 51절이에요 찬송이 엄청 길어요. 그러니까 사실 다윗의 인생 전부에 있어서 중심이 되시는 분 혹은 다윗의 삶을 이끌어오시고 다윗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분이 하나님이시다 고 하는 것을 21장부터 24장까지가 따로 구별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쭉 연대기적으로 쭉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21장부터 24장까지가 사실 사무엘 상하 전체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21장부터 24장까지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독특한 구조. 사진을 찍으시는 분이 안 계신데 이거 지난번에 다 찍었나요? 원래 이런 거 하면 사진도 찍고 이러시는데 다 그냥 확 외워버려요. 보기만 하면 딱 외워지는 거죠. 예. 여튼 이게 그러니까 21장부터 24장까지가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상하에서 우리가 다윗 이야기를 쭉 읽어왔는데 사실상 다윗 이야기의 마지막 스토리는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이 이제 다윗 이야기의 그 연대기적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인 거예요. 그런데 어제 이 부분 묵상하셨겠지만 마지막 이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다윗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다윗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아요.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이 세바의 반란을 종식시키는 사람은 다윗도 아니고 사실 요압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본문에 나오는 이름 없는 이 여인, 이 여인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윗의 이야기 마지막 부분에 다윗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다윗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아도요, 여전히 다윗의 이야기예요. 자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 자기가 주인공이 되지 않을 때 못할 때 자기가 주인공이 되지 못할 때 속상하고 그래서 뭔가 모든 상황의 중심에 자기가 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마음이 참 어려워가지고 제가 이제 그 여튼 누구랑 상담을 하게 했는데 그 상담하는 자리에 어떤 다른 분이 왔다는 이야기를 그러죠. 아, 그분 오면 안 되는데 그분 오면 모든 상황을 자기가 주장하고 다 자기 이야기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왜 어떤 이렇게 모이면 항상 자기가 이야기를 해야 되고 자기가 중심이 돼야 되고 분위기를 자기가 주도해야 되고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사실 그러면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인생에서 모든 상황에서 내가 뭔 주도권을 쥐고 내가 뭘 좌지우지하고 내가 항상 주인공이 되고 내가 항상 모든 것을 지배해야 되느냐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다윗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아요. 21장부터 24장까지 나와 있는 그 독특한 구조를 가진 구별된 이야기 안에서도 그래요. 다윗은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인생을 쭉 살아온 과정을 돌아보니까 정말 내 인생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셨구나.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이 나를 이렇게 이끄셔서 왕되게 하시고 왕노릇도 사실 어떻게 보면 제대로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지탱해 오셨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찬송, 하나님을 향한 찬송, 하나님이 내 삶의 영광을 받으실 분이라는 고백을 21장부터 24장까지 그 독특한 구조 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배워야 될 게 그런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요. 주님이 정말 내 인생의 전부가 되시는 거구나.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어떤 사명은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이 되는 거구나. 입술로 노래를 하고 찬송을 하고 그래서 예배 시간에 참석하고 이거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기쁨의 찬송이 되는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이 되는 지난번에 에베소서 묵상했을 때 에베소서 1장 11절과 12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애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입을 벌려서 찬송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그걸 넘어서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그런 존재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그래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래서 우리 몸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흠 없는 제물 되는 그것이 중요한 그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무엘 하를 보면요. 다윗의 삶은 오염이 되었어요. 다윗의 삶은 더럽혀졌죠. 다윗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이라기보다는 망가지고 깨어지고 무너지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사무엘하를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너지고 깨어지고 더럽혀진 다윗의 삶을 회복해 주세요. 그 죄의 허물을 씻어주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일으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24장에서도 다윗이 인구조사하면서 벌을 받는 거거든요. 사실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학살해서 벌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윗이 인구조사에서 벌 받아요. 그런데 사울의 죄는 사실 형벌로 끝나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다윗의 죄는 용서를 받아요. 그래가지고 사무엘하 마지막에 보면 이제 성전 터를 마련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열왕기 상으로 넘어갔을 때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데 성전이 뭐 하는 데입니까? 죄 용서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이에요. 그러면서 성경의 이야기가 쭉 진행이 되는데 나중에 그 성전이 다시 더럽혀지고 그러면서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 자신의 성전이 되시고 예수님 자신의 대속의 제물 드리시고 이러면서 성경의 스토리가 쭉 진행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다윗의 삶은 다 깨어지고 무너져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는 더럽혀진 인생인데 그거를 다시 씻으시고 용서하시고 회복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고 우리 인생이 더럽혀질 수도 있고 우리 인생이 깨어질 수 있어도 주님이 용서하시고 은혜로 감사 안으셔서 회복하시면서 우리를 다시 받아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와 그 긍휼 우리를 싸매시고 다시 회복해 주시는 그 용서하시는 은혜와 긍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를 다시 싸매시고 용서하시고 회복해 주시는 그 은혜와 긍휼 때문에 우리 인생에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소망, 그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긍휼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듣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게 다윗이요. 인생의 마지막이 다 무너지고 깨어지지만 그래도 자기 인생을 붙드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을 주목하며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요즘 본문을 읽으면서 혹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배워야 될 것이 뭐냐면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어도 되고 오히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인정할 줄 아는 이거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즘 현대사회는 네가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어떻게 보면 자기 주도형 인간 그래서 뭐 애들 공부할 때도 자기 주도형 학습 뭐 이렇게 말해요. 조금 웃겨요. 그건 뭐 그런 거 선생님 다 하여튼 여기 교육 전문가도 많으시겠지만 이게 말을 어떻게 지어내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데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 사회가요 자기가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 그러고 뭐든지 자기 주도형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고 하니까요 사실상 많은 경우에 패배감과 상실감이 더 커지는 거예요. 다 주인공이 될 수는 없거든요. 다 1등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1등만 좋은 겁니까? 주인공만 좋은 겁니까? 그런 거는 아니에요. 세상의 이 아름다움과 조화라는 것이 사실 모든 삶이 다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는 너무 경쟁적이고 너무 1등만 중요하게 여기고 다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시대 속에서 야,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내 삶의 주인도 우리 주님이시지 우리는 주님의 뜻을 받드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심으신 곳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고백할 줄 아는 그래서 굳이 내가 주인공이 되지 않아도 속상할 일이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잡지 않아도 사실 내 인생의 주도권을 기꺼이 우리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뜻을 질문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거잖아요. 우리 삶의 주인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주여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내 삶의 주인공이고 그분이 내 삶을 주도하시는 나는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뭘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지, 그렇게 질문하면서 주님을 뒤따라가는 그것이 예수 믿는 신앙이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을 받을까, 이런 질문을 늘 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 묵상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인생을 너무 거침없이 사는 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사무엘 하도 묵상한 거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여러분 사실상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뜻을 받던 왕이었거든요. 그런데 밧세바 데리고 죄 지을 때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거침이 없어요. 진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왕인 거예요. 사람을 이리 보내고 저리 보내고, 이리 부르고 저리 부르고,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그때가 다윗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우리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주님 뜻대로 되기만 하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내 계획,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대로만 되면 되는 거거든요. 다윗이 거침없이 살았을 때 다윗은 범죄했어요. 그런데 요즘 묵상하는 이 사무엘하 뒷부분에서는 다윗이 힘이 다 빠졌어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근데 이게 힘을 빼는 게 사실 중요해요. 어깨에 힘도 빼고, 뭐 운동을 하더라도 다 뭐 몸에 힘 빼라,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뭐 이렇게. 근데 그거 진짜 어려워요. 그거. 힘 빼라. 제가 예전에 하여튼,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힘 빼세요. 어깨에. 예. 힘 빼고, 눈에는 힘을 딱 주고, 이렇게 딱 자리를 딱. 자세를 다시 한번 잡아보시죠. 주무시는 분들. 지금부터 주무시는 분은 제 탓이에요. 예, 예. 설교한 지 10분 넘었거든요. 눈 딱 뜨고. 예. 그러니까 여하튼 이게 몸에 힘을 빼고, 우리 인생에 힘을 빼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한 뒤에 왕권을 회복하면서 굳이 시시비비 가리지 않고, 그래서 자기를 모욕했던 그 게라의 아들 시므이 같은 사람에 대해서도 다 그냥 문제 삼지 않겠다 그러고, 그리고 다 모든 것을 품어내고 사실상 용서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너무 자기 중심적이면 용서 용납이 쉽지 않아요.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자기 중심적이면, 자기 자존심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면 용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나한테 잘못한 그 인간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어요? 내가 이렇게 상처를 받았는데 어떻게 그거를 용납할 수 있겠어요? 너무 자기 중심적이면 용서 용납 어렵습니다. 자기를 조금 부인할 줄 알고 자기를 포기할 줄 알아야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인생에 마음에 안 드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생을 살면서 마음에 안 드는 인간 많고, 여러분 그래서 어떤 때는 맞서 싸워야 될 때가 있죠. 예수 믿는 사람이 늘 뒤로 물러서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양보가 안 되는 선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혈기를 부리거나 지나치게 비판적이거나 지나치게 공격적인 것은 성숙한 자세가 아니에요. 더욱이 교회 안에서 막 얼굴 붉혀가면서까지 싸우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별로 그런 분들이 없지만 그거 바람직한 일 아니에요. 옆 사람 한번 찾아보시죠. 손 한번 잡아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국에서도 같이 살겠군요. 이렇게. 예. 제가 전에 어떤 분 전도한다고 만났는데 젊은 여자분이었어요. 자기는 절대로 교회 안 간대요. 절대로 예수 안 믿는다고. 그래서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시어머니 예수 믿는데 난 천당 가가지고도 시어머니 얼굴 본다, 난 그거 불가능한, 난 안 간다고. 이렇게 제가 조금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마음이 조금 많이 아팠어요. 그런데 사실상 천국 가서도 얼굴 같이 볼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거룩한 신비인지 몰라요. 제가 예전에 저 이렇게 제가 부교역자 생활할 때 성찬식, 오늘 성찬식이었어요. 그 교회에 정말 제가 생각할 때 아주 고약한 장로님, 저분 정말 고약하다, 그런 장로님이 계셨는데, 저하고 멀킨 거는 없지만 하여튼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너무 고약. 그래가지고 제가 늘 속상하고, 그분 보면 저런 분들 때문에 한국 교회가 망한다, 제가 늘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성찬식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장로님이니까 분병분잔 이거 하고, 저도 이제 분목사였어 그때는. 분병분잔, 교회가 예배당이 컸어요. 우리 교회보다 한 두세 배는 된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어느 이게 떡과 잔을 나누면서 보니까 제가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데 그 장로님도 떡을 먹고 잔을 마시더라고요. 제가 그 순간에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저 멀리 떡 먹고 잔 마시는 그분 보면서 내가 왜 떡을 먹고 잔을 마시냐, 나는 예수님이 내 죄 사해 주시고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거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에 감사해서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데 저분도 떡과 잔을 먹고 마시네. 저분도 예수 믿어서 천당 가겠네.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와, 그 순간에 제가 마음이 무너졌어요. 이게 은혜의 신비가 얼마나, 내 마음에는 안 들고 내가 볼 때는 고약한 인간인데 그분도 자기 나름대로는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셔서 자기 죄 용서하시고 자기를 위하여 몸짓이 영원한 생명 주시, 이거 고백하면서 떡과 잔을 먹고 마시니, 야, 내 마음에 안 드는 저분도 주님 앞에 가서 영원한 생명 얻어서 자기 구원하신 예수님 찬송하고, 아이고, 그날에 얼마나 민망할까요? 그러니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지금부터 잘합시다. 지금부터 잘해. 나 여기서 막 얼굴 붉히고 얼굴 안 보고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 천당 가서 만나면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어도 여러분 너무 얼굴 붉히면서 다투면 안 되고, 이게 좀 어느 정도의 너그러움이 필요하고, 그리고 결국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품에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그 은혜와 그 사랑 때문에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를 싸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그거 의지하고 그 은혜 베푸신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거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은혜 아니고는 살 수가 없는 인생이다. 늘 기억하면서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주목하고 그분이 우리 삶의 중심이시다. 이거 고백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어요. 다윗 이야기인데 다윗 드러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 하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안에서도 우리가 주인공 될 것이 아니고 우리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만 뚜렷하게 드러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야기인데요, 다윗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도 지혜로운 여인이 등장해요. 세바의 반란을 정리하는 게요, 오늘 본문에 이 지혜로운 여인인데 중요한 거는, 재밌는 거는 이름도 없어요. 이름 안 나와요.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 여인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여자는 주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름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여인이 얼마나 지혜로운 여인이었느냐, 그래가지고 16절에도 보면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있었다고 그러고, 22절에도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갔다 그러고,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떤 여자였는지 사실 잘 몰라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드보라 같은 사람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선지자였는지도 모른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만약에 선지자였다면 선지자라고 성경이 말을 하지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리는 없거든요. 그런데 여하튼 이 여인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 여인에게는 더 큰 재앙을 막아설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있었어요. 압살롬의 반란이 실패한 뒤에 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세력을 막 구축하려고 애를 쓴 것 같아요. 14절 보시면,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녔다는 것은 세력을 규합하기 위해서 막 돌아다니면서 자기 추종자를 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끌고 벳마아가 지방에 있는 아벨이라는 성으로 들어갔어요. 어제 보내드린 영상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어제 공지에 보내드렸죠. 공지에. 조금 실망스러워요. 보내드렸는데 절반, 한번 보신 분 손 한번 살짝 들어보실래요? 예. 조금 나아졌어요. 근데 뭐 별로 만족스럽지는 못하네요. 토요일 저녁에 공지 보내면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에는 거기에다가 무슨 상을 하나 걸어가지고 읽어보세요. 이렇게 갑자기 그런 생각이. 읽어보신 분 해서 뭐 이렇게 하면. 여하튼 근데 벳마아가 지방의 아벨이 어딘지 사실 명확하게 몰라요. 이제 한번 이렇게 쭉 추정해서 아마 여기이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영상을 보내드린 건데, 여하튼 어딘지 명확하게 잘 모르지만 당시에 상당한 세력을 갖춘 성이었어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성 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성은 많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규모가 있어야 성 병을 쌓을 수 있었고, 그리고 이 여인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이다. 예를 들면 우리 왜 전주 사람들은 전라북도에서 전주 이러면 뭐 이런 거, 옛날 예를 들면 뭐 전주 나주에서 전라도의 중심 뭐 이런 거, 이런 어떤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요압이요, 이 아벨, 그래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웅크리고 있는 이 성을 아예 무너뜨려 버리려고 그런 거예요. 15절 보시면,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들이 벤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을 향한 기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요압의 생각대로 되었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을까요? 요압의 생각대로 되었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상자가 생겼겠느냐고요. 그런데 이거를 이 지혜로운 여인이 막아서는 거예요. 아주 잔인한 일을 막아서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사무엘 상에 보면 마온 사람 나발이 다윗을 이렇게 모욕했을 때 다윗이 군대를 건드리고 마온 다 그 갈멜 다 죽여버리려고 막 달려가는데 아비가일이 막아서는 장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비가일의 지혜로 다윗의 복수를 막아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이 여인의 지혜로 요압을 막아서는 거죠. 이 여인이 나와가지고 당신은 어머니 같은 성 이 여호와의 기업을 지금 다 삼키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어머니 같은 성이다, 여호와의 기업이다 그럴 때 아마 이 여인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이 여인은 사사기를 잘 알고 있어가지고 사사기에서 40만 명이 모여가지고 기브아를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베냐민을 멸절시킨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당신은 지금 그런 사사기의 역사를 지금 재현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요압에게 따져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요압이 나는 아니야 아니야, 나는 지금 이 성을 삼키거나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비그리 아이들 세바만 문제가 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여인 때문에 더 큰 재앙을 막아서고 그리고 비그리 아들 세바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여인이 하는 여인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이게 또 다윗과 대조가 돼요. 다윗은요 더 큰 재앙을 막아설 수 있는 지혜가 좀 부족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읽었던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이를테면 암논이 다말을 욕보였을 때 뭔가 조치를 했어야 돼요. 압살롬과 다말이 그렇게 억울하고 원통할 때 뭔가 조치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압살롬이 암논을 암살했을 때 뭔가 조치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슬로 도망간 압살롬을 불러왔으면 뭔가 조치를 했어야 돼요. 이게 뭔가 조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두다가 보니까 이게 호미로 막을 일을 나중에는 가래로도 막지 못할 그런 비참한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사실상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하고 난 뒤에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과정에도 그래요. 여러분 이게 사무엘하 19장을 여러분이 찬찬히 읽어보시고 묵상을 하셨겠지만 원래 처음에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야 이제 압살롬도 죽었으니까 다윗을 다시 왕으로 모셔오자 모든 지파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모든 지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와중에 다윗이 아비아달과 사독 제사장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유다지파에게 나를 데려가라고 그래라. 유다지파를 불러요. 그러니까 유다지파가 내려와가지고 얼씨구나 하고 다윗을 다시 모시고 가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유다지파하고 다른 지파들 사이에 갈등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왕을 누가 모시고 오느냐는 것이 사실 이게 권력의 중추에 누가 앉을 거냐는 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아마 유다지파도 압살롬의 반란을 편들고 그리고 나머지 많은 사람들도 압살롬을 지지했는데 그 중에서 다윗이 유다지파를 끼고 도는 거예요. 그랬더니 유다지파와 다른 지파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하 19장 보시면 사무엘하 19장 41절에 사무엘하 19장 4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셨나이까 하며
이스라엘 온 지파 그러니까 유다 지파 외에 다른 지파들은 왜 이 일에 유다지파가 앞장서고 왜 유다지파가 왕을 깨고 도느냐. 그랬더니 42절에는 모든 유다 사람들이 왕은 우리의 종신이다. 우리 혈족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갈등이 생겼어요. 43절 한번 보시겠어요? 사무엘하 19장 4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사람이 유대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 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유다 사람들이 이겼다는 거예요. 이게요 나중에 북이스라엘과 나뉘어지는 계기가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갈등이 생긴 거예요 지파들 사이에. 그러면 유다 지파가 우리 혈족이다 우리 종친이다는 이유로 다윗을 끼고 돌면 그리고 다른 지파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있으면 이거를 좀 어떻게 중재를 하고 뭘 해야 되는데 다윗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다윗은 그래서 더 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충분한데도 조치를 하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이를 키우는 거죠. 오늘 본문의 여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오히려 더 큰 재앙을 막아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바의 반란이 그래도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평화롭게 마무리되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 인생에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더 큰 문제를 좀 막아설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요. 사실 가장 중요한 지혜는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내가 주인공이 아니다. 내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고 그 뜻을 잘 이루어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몇 주 전에도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아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든다 이거는요 사실 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너무 소극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소극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은 매사에 소극적이고 매사에 우물쭈물하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항상 한 걸음 뒤에 처져 있고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예를 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지혜로운 여인이요 얼마나 적극적인지 몰라요. 이 여인은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압의 얼굴도 몰라요. 요압이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 만나고 싶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요압이 나섰을 때 저 사람이 진짜 요압인지도 몰라요. 이 사람은 그야말로 시골 아줌마예요. 그런데 이 여인을 누가 등 떠밀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여인이요 얼마나 적극적인지 모릅니다. 적극적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 살고 뭔가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산다 그럴 때 이 사람들이 늘 소극적이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우물쭈물하고 늘 뒤로 물러서 있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디도서 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디도서 2장 1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선한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우리는 늘 소극적이고 눈치 보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우물쭈물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이 명확하거든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거를 열심을 다해서 그 선한 일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의 특징은 열정입니다. 열정. 열정, 성령 충만한 사람의 아주 중요한 특징은 열정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데요 이 사무엘하를 쭉 읽어보면 그 열심이요 꼭 무슨 다윗이나 요압같이 대단한 사람을 통해서만 드러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인이 이름이 없어요. 고대 사회에는 여인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압살롬의 반란 와중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여러분 그 아랫사람 후세의 전언을 전달해 준 여종 기억하십니까? 여종? 그리고 전령이 압살롬을 피해서 막 도망가는데 아마 압살롬의 부하들이 추격해 온 것 같아요. 바후림의 어떤 이름 없는 그것도 어떤 여인이에요. 자기 집 안에 있는 우물에 전령을 감추고 위에 곡식 널어놓고 압살롬의 그 부하들이 찾아왔을 때 시내를 건너갔다 거짓말 해가지고 살려주는 이런 이야기. 사실상 반란이 일어났을 때 무슨 아이도벨이 중심이고 아렉 사람 후세가 중심이고 뭐 이런 것처럼 보이는데요, 사실 승패의 저울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이름 없는 여종이고 바울임 여인이었어요. 이게 얼마나 재미있는 일이에요. 이게 뭐 엄청난 반란의 와중에 이게 승패의 결정적인 쇠기 역할을 하는 것은 이름 없는 여인들인 거죠. 우리가 유명한 인생 아니어도, 우리가 대단한 사람 아니어도, 우리가 주님 편에 서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심으신 곳에서 일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터에서 칼 들고 선봉에 서서 이거 아니고 심부름만 잘해도,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잘 숨겨주기만 해도, 여러분 우리 할 일을 하는 거죠. 사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에요. 하나님이 심으신 곳에서 주님 편에 서는 거죠. 선한 사람을 돕는 거예요. 조금 더 나아가서 연약한 사람을 돕는 거죠. 내 할 일을 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면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이루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연약한 것들을 택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세상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뭐 앞에 서 있는 사람, 1등하는 사람, 주인공. 주님께서는 우리를 심으신 곳에서 우리 일상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우리를 알아주지 못한다고 해서,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마음 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으신 곳에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어떻게 주님 편에 서고, 내가 어떻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거냐, 이거 중요해요. 우리 시대는요, 너무 경쟁하는 세상이고 너무 1등만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 시대는 승자 독식 사회여가지고 사람들이요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인생의 주인공 되기를 원해서 사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주님 편에 설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뭐 이런 거 생각하는 거예요. 요압도 보세요. 사실 요압은 얼마나 거친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진짜 이상한 것이요, 이름 없는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그 여인이 시키는 대로 해요. 요압도 한 번씩 잘할 때가 있어요. 한 번씩. 요압이 정말 거칠고, 요압은 통제가 안 되고, 근데 어떻게 오늘 본문에는 이 이름 없는 여인이 말하는 것을 듣고 그 여인에게 반응하고, 여자가 부른다고 이 장군이 간다, 이것도 좀 이상한 일이에요. 이 여인이 나 요압 보고 싶다 할 말이 있다, 근데 요압이 가서 막 이렇게, 이거 상당히 좀 분위기가 이상한, 여하튼 어떻게 보면 평소에 요압답지 않은 뭐 이런 거라고. 그래도 어떻게 이 요압이 이 여인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잠언 12장 15절을 보시면, 잠언 1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잠언 12장 1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우리가 이 지혜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이어도 사실 어떤 여인이 자기를 불러서 이야기하는데 그거를 듣는다? 사실 그 당시 문화에서는 조금 독특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이 권고를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선한 일을 이루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에 고통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23절부터 26절까지 다윗이 회복되고 난 뒤에 정부 조직, 그 정권의 조직에 대한 이야기가 쭉 있어요. 그래서 23절 보면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하면서 26절에 야일 사람 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뭐 이러면서 있는데요. 아마 근데 열왕기 우리 사무엘하 8장에 보면 사무엘하 8장에 다윗의 정부 조직 한번 나오는데 거기 보면 대신 역할을 누가 하느냐면 다윗의 아들들이 대신이 되니라 그랬거든요. 근데 압살롬 반란 후에 다윗의 아들들의 영향력이 많이 약화되고 그래가지고 야일 사람 이라가 다윗 대신이 되고 근데 중요한 거는 23절부터 26절까지 다윗 왕권의 정부 조직이 쭉 나오는 이유는 이제 안정이 됐다는 거예요. 다윗의 권력이 이 반란 이후에 안정이 됐어요. 압살롬의 반란 혹은 세바의 반란 이게요 하루 이틀에 끝나는 일이 아니었고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다윗의 삶에 평화가 없었겠죠. 그런데 이제 다시 평화를 회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모든 고난, 모든 어려움, 모든 환란에는 끝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환란에는 끝이 있어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모든 고민과 어려움에는 끝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세요. 이렇게 옆 사람에게.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끝이 없습니다. 인생의 모든 고난, 모든 환난에는 끝이 있는데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하나님의 자비, 그분의 사랑에는 끝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가 이길까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이기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고난과 아픔이 있고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걱정거리, 염려 혹은 두려움과 슬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한이 없기 때문에 그분의 그 신실하심이 끝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은혜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지난주일에도 이 말씀 읽었는데 잠언 2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24장 1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느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일곱 번 넘어진다는 것은 횟수가 아니고 한없이 넘어질지라도 끝없이 넘어질지라도 의인은 악인과 의인의 차이가 뭔가요? 악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이 악인이고 의인은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사람이 의인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은혜와 긍휼을 회복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 삶의 주인이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시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그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으신 곳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평화를 만들어내는 일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재앙을 막고 죄악을 물리치는 일일까?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서서 열심을 내어서 헌신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위대한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